제14장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제도. 시간 1948년 6월 22일. 장소 고령.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며칠 동안 우리는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약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권위를 배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형제자매들이 권위의 기본 원칙을 보기 원합니다. 권위의 기본 원칙은 바로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세상에 권위 제도를 설립하신 것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제도 가운데 있는 권위가 다 하나님이 설립하신 것이며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세우신 권위 제도. 내가 이미 말했었지만 오늘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은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와 온 세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것은 바로 권위를 원칙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권위를 더듬어 올라가 종점에까지 이르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권위를 한층 한층 또 한층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어제 나는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일은 아주 적으며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가 된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제도, 어떤 기관을 권위로 정하셨습니다. 이 대표 권위들은 바로 하나님이 파견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또한 대표 권위의 명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동일한 가치를 갖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직접적인 권위와 대표 권위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포도원지기들만이 주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선지자가 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으로도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명 한 명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나중에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도 복종하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인이 와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포도원지기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간접적인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있으라고 하시면 있었고 명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으로 발명하지도 않으셨고 능력으로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만 말씀만 하시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기본 원칙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많은 자연 법칙을 창조하셔서 우주를 관리하십니다. 자연 법칙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자연 법칙을 창조하시고 또 한면으로 권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위로서 온 우주를 관리하십니다. 온 우주는 자연 법칙의 운행으로 유지되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은 계속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이러할 뿐 아니라 초자연계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로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룹과 천사, 그리고 24장로를 창조하시고 또한 시편 82편에서 말하는 많은 신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류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한층 한층의 지위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하였습니다. 이 계명성이 타락한 것은 그가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의 타락의 결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를 따라 오늘날 흑암의 권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의 머리가 바로 그 타락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에서 새롭게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둠으로 다른 기타의 동물과 분별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관리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 위에 육축과 기는 것들을 다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기타 땅 위의 생물들을 다 사람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 명령 역시 권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시비를 알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 시비는 사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요 또한 권위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녀가 거역을 하고서 먹었기 때문에 그녀는 거역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아담은 먼저 지으심을 받고 하와는 나중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응당 순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순복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먼저와 나중됨의 질서 안에서 권위가 그 중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하와가 명령을 듣지 않았고 스스로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먹을 때 먼저 남편에게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 열매를 땄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자기 머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위하여 설립하신 제도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담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이 대표권위에 묻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거역하도록 했고 또 오늘날 온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를 배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땅 위의 제도 중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앞에 만들어진 것에 순복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전후의 질서입니다. 하와는 이 권위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대표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한 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때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사람은 곧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에 기어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한면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권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권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뿐 아니라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단의 역사는 성공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권위는 깨뜨려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즉시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일 등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권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정치상에서 비록 사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아직 많은 선한 천사들과 정결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떨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권위를 세우시고 권위를 유지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권위들은 정치상에서 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설립하신 권위 제도는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세워졌습니다. 그 예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정 안에서의 관계 외에도 또한 밖으로 권세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의 제도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자신이 세운 정치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피조된 지 1656년 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마치 땅 위에 권위를 세우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어 올라와 권위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피조된 지 1657년 후 곧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의 규정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다스리는 권위를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열국의 관원과 정부는 바로 하나님이 설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대표 권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땅 위의 열국에는 다 관원과 장관이 있습니다. 비록 땅 위의 많은 열국의 행정이 좋지 못하고 관원들이 좋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대표 권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땅 위의 왕국이 사단 아래 있지만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온 국가가 아마 사단의 나라일 것이고 심지어 장래 온 땅이 다 사단의 것으로 변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스리는 원칙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최근의 신문은 영국이 세운 사회주의 제도가 독일이나 소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50보, 100보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곧 100보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인 영국이지만 국가의 원칙은 마르크스, 앵글스의 공산주의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정중히 증거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하늘에 속했고 영에 속했지 오늘날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 위의 국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땅 위의 각 나라의 정치 제도가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열국의 세워짐은 다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나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나쁜 왕이었고 다윗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그들의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했기 때문에 후에 바벨론 왕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이후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 그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격동되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사 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레스가 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유대인이 그때 이미 나라를 잃었고 로마 제국의 손아래서 마치 우리가 이전 일본의 수중에서 고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을 망국자라고 욕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위에서 통치하던 사람 빌라도와 헤롯 등과 같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주님은 여전히 가이사를 인정했으며 그분은 땅 위의 권위가 존재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다면 아마 혁명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 위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땅 위의 정치적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 왕이 즉위하고 나서 노예 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신을 쓸 때 노예된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권위를 만지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네로 왕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로 인해 그를 매국노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것은 받아들이기 좋지 않지만 바울은 여전히 위에 있는 권위를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신약의 바울이 그렇게 하기가 가장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위치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예레미야였으며 신약에서 가장 위치가 어려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서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유대 왕에게 그의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 메고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말한 것도 역시 예레미야와 비슷합니다. 바울과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응당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며 정부에 순복하고 공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사람마다 응당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은 반드시 순복하라고 말하고 7절은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하나님이 정치상에 세운 권위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관원이 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관원들은 탐관 오리이며 당신이 선을 많이 행할수록 받는 형벌 역시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탐관 오리가 있고 또한 악을 상주고 선을 벌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간판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벌주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겠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관원이 악을 상으로 선을 벌로 갚는다 하더라도 그 역시 선한 사람에게 죄상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불량배를 돌봐주며 군대로 편성할 때 이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이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규모한 명목을 세워 선을 상주고 악을 벌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는 아마 틀릴 수 있지만 원칙은 여전히 옳은 것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비록 좋지 않은 관리가 있고 악한 법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날 세상의 관원 역시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불법의 사람이 임할 때입니다. 오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공산주의와 같은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왕국을 속히 오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오면 하나님의 왕국 역시 속히 임할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가장 큰 불법자입니다. 그 큰 불법자가 올 때 하나님의 권위의 원칙을 없애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없을 것이며 그날은 악인이 높여지고 선인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권위의 원칙이 밀려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 임할 때입니다. 그때 불법이 완전히 권세를 잡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권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쳐야 하며 둘째로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세관에 일을 할 때 세금을 받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병이나 경찰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좋은 일을 했고 또한 법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경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찰이 당신을 찾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마음에서 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열국이 사단의 왕국 안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자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넷째로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관원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존경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은 동일하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응당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하셨습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온 성경 가운데서 영적인 수준이 가장 높은 두 권의 책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락은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다음 단락은 실제적인 문제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앞의 단락은 긍정적이고 뒤의 단락은 부정적입니다. 가장 높은 이 두 권의 서신서에서는 다 가정 안의 권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두 권위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 문제에 있어서 권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정하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권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순복하고 아내가 권위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비가 권위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자녀가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권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이 권위이고 종은 모든 일에 주인을 순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 마지막에는 다 종은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각 방면의 권위에 대하여 다 순복해야 하며 다 옳은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 정부 가운데서 계속되며 가정에서 사람과 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의 원칙은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66권의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에서 여전히 조금도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결코 권위를 한쪽에 제쳐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을 읽을 때 조금 기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권의 책에서 그렇게 높은 영적인 일들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은 결코 권위에 대하여 풀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권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6장과 디도서 2장과 3장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동일한 말을 전할 것을 분부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나의 가르침은 이러하니 너희가 나가서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변개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네 권의 특별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최고의 서신이고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사역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한면으로 최고의 영적인 서신에서 권위를 언급했고 또한 사역의 서신에서 권위를 언급했습니다. 사도시대의 마렵에도 여전히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10분의 9의 남편들이 주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권위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하나의 어려움에 부딪힐 것인데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가 바로 로마 제국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이며 또한 노예 매매가 가장 흥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녀 노예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가 이러한 잔인한 제도를 과연 유지해야 하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면으로 노예들에게 주인을 순복하라고 하고 한면으로 또한 주인들에게 노예를 잘 대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잘 대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뒤집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가 옳은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있는가의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의 옳고 그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응당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존재하게 하는 것을 원할 뿐 제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그 시대 상황의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비록 잘못되고 잔악한 노예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그분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관계에 있어서 가정 이외에 우리는 또한 남녀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야 할 지위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그 제도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각 사람의 머리로 주시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성별 사이에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말씀을 전할 때 머리를 덮지 않으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여자가 교회 가운데서 잠잠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또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은밀히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반드시 권위에 순복하도록 정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권위이고 여자는 응당 순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제도가 첫째로 정치 제도 위에 있고 둘째로 가정 안에 있으며 셋째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네 번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도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루는 것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네 종류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이 권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의 가장 좋은 본을 얻어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유다서 8절과 9절은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한 일에서 마귀와 논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무엇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입니다. 미가엘은 본래 그룹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천사들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엘을 천사장 가운데 하나로 세우셨지만 본래 그는 사단의 부하였습니다. 미가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전에 사단의 부하였습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다툴 때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미가엘에게 주어 매장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의 원칙에 따르면 모세가 변화산상에 있을 때 반드시 부활했었을 것입니다. 미가엘은 아마 모세의 시체를 변화산상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사단이 그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사단과 다툰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선 위치는 아주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의 시체를 변화산상으로 가져가야 했지만 사단은 길을 내어주지 않고 또한 사단은 이전에 그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서 8절과 9절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미가엘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고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엘은 스스로 사단을 책망할 수 없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사단의 권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표준입니다. 왜 미가엘은 감히 사단을 책망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미가엘이 그를 두려워해서도 아니며 그보다 능력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안배 가운데서 사단이 미가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미가엘의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미가엘은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권위가 더 높은 이에게 사단을 책망하시게 했을 뿐 그 자신은 감히 직접적으로 사단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권위의 순서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권위를 유지하시는지 당신이 만일 눈이 없어서 볼 수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권위를 유지하시는가를 보았다면 당신은 즉시 하나님이 다른 것을 희생하실지라도 결코 그분의 권위는 버리시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엘과는 다른데 이는 우리가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 아래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사단의 권세 아래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엘의 순복의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미가엘은 사단을 대항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서 이러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바랐습니다. 반드시 권위 제도 안에서 권위를 만져야 함. 우리 각 사람은 반드시 권위를 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만졌다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위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복종치 않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형제에게 순복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순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남편이 잘못 행하기 때문에 순복하지 않는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나의 형제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순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나의 부모는 낡은 옛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대학생으로서 부모보다 아는 것이 더 많으므로 그를 순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당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위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권위를 만지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남편과 다투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고 부모와 의견 대립이 있으며 어떤 종은 주인에게서 순복할 수 없는 부분을 보고서 방자하게 주인과 싸웁니다. 세상에서도 탐관을 만나거나 혹은 정부의 악법이 있으면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이나 남편 혹은 부모나 정부 관원들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를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권위를 만지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관원, 정부, 남편, 주인을 비평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다 사람이 권위를 만졌는가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게 되면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계속하여 사람만을 만진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런 용도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권위 제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일단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어제 우리는 구약에서 약간의 일들을 인용하여 약간의 거역의 실제적인 예들을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대표 권위이기 때문에 그의 누이와 형은 임의로 그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대표 권위에게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위를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주인, 남편,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그들을 순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표 권위를 만지면 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주인이나 남편이 당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당신이 다만 앞에서 말한 몇 종류의 사람들을 만지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진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권위를 만지게 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을 만지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를 만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법이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만진 것이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시종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부를 비평하거나 위에 있는 자를 비평하거나 부모를 비평하거나 상사를 비평하고 교회 안에 장로를 비평하는 사람치고 어떤 유용성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역량을 다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사단의 길을 가기 때문이요. 사단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제도를 유지함.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은 계속 권위로서 온 우주를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주가 타락한 원인은 바로 배역 때문이며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원칙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권위를 두든지 다 소용이 없고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은 사단의 길이며 당신의 원칙 역시 사단의 원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권위를 통한 것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위하여 제도를 세우셨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사람을 순복하며 임의로 권위를 만지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권위를 인식하고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당신이 앉기만 하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병원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서 머물고자 한다면 당신은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호텔에도 역시 권위가 있으며 사람을 쓰고 일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그곳에 있고자 한다면 역시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권위를 만진 사람은 어디를 가나 권위를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땅 위 제도 가운데 있는 권위를 순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다만 거역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권위를 보지 못하고 대표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대표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땅 위에 세운 권위를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역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나는 거듭하여 권위를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권위인지 압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권위의 일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유다서에 말한 것처럼 미가엘이 사단의 권위에까지 순복한 태도를 가질 정도로 섬세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권위에 순복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순복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우리는 각양의 상황 가운데서 각종의 제도 가운데서 말을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권위를 배반하거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영웅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배반은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개개인이 다 순복의 위치에 선다면 그 불법자의 행동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비록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판뿐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며 거역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사단적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과 나 개개인이 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문제입니다. 만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제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